오늘은 성숙을 위한 궁극적 시험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볼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 지금 한 반을 넘었습니다. 반을 넘고 실제 처음에는 이게 기초적인 쌓기 위해서 천천히 나갔지만 뒤로 나갈 때는 빨리빨리 나가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교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돈해 봅시다. 처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쉽게 말하면 우리라고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통하여 그 말씀과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싶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봉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진리를 잘 모르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려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지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으로 하여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게 첫사랑을 놓쳤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찾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회복이 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또 단지를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끄는 길로 가면 넌 새로운 역사, 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부여와 은혜들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부여와 은혜를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살리는 데 쓰면 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이 그 은혜가 막 있어 좋아요. 근데 주님은 야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즐거움이 있어. 그리로 와.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걸 거절합니다. 왜? 이 안락의 장소를 놓치면 다른 변화가 되면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산을 넘고 들로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 안락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가 떠나갑니다.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돌이킬 때 주님은 즐거워하시고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그런 그 의지 한번 그 주님께 정말 주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싹 빼앗긴 이런 상태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면 이론만 있지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들이 있는 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가서 무슨 일을 하길 초청하고 할 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새로운 즐거움과 생명이 넘칩니다. 그리로 지금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길이 험난할지 모르지만 내 가겠노라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워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표현을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숙을 위한 궁극적인 시험 두 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아가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자루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 지금 말하는 자가 누구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렇게 성경을 말하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에 지금 그 화자가 누군지를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시 5장 1절은 누가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보면 알지요? 2절은요? 2절은 신부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신부가 지금 잔다는 거지요. 자는데 깨어있다는 거지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런 거는 주로 누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이것도 누구예요? 신부 얘기예요. 그지요? 신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은요? 신부가 얘기하는 거고. 5절은요? 이것도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이것도 신부가 말하는 거고. 7절은요? 신부가 지금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도 신부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대강 보이시죠? 예.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잠깐 요약했지만,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신부는 역경의 부풍과 축복의 남풍이 이제 불어오라는 거죠. 불어와도 나 상관없다. 나는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풍은 뭐예요? 역경이고, 남풍은 온화한 바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나타나는 향기가 흘러가겠죠. 역경의 바람이 와도 흘러갈 거고 축복의 바람이 와도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향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내 속에 향기가 안 날아가지요. 그렇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관도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의 향기가 계속 전파되고 나타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 뭔가 하면 신부는 이제 자기의 동산이 있는데 마음을 가꾸는 이렇게 딱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을 이제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고 봉한 우물이라고 그랬고 막 그랬잖아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지요? 오직 주님께만 드리려고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데도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주님께 자기의 동산이 있지만 이 동산을 그냥 주님의 동산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다 내 것이야.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지요. 예, 그래서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 이 내 것이 주님 거로부터 왔는데 주님께 주님 것이다. 그리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신부의 마음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시간까지 온 겁니다. 신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동산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이제 주님이 취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지금 전환됐습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신부의 초점이에요. 신부가 내 기업,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안식을 얻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야지, 뭐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5장서부터 뒤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신부가 이제 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 전환이 이제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신부가 주님의 주권 아래 살게 되면서요, 예수님은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이루어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은 하늘나라가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룹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각자가 지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과 저를 은혜를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순종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지금은요. 예전에는요. 주님 혼자 오셔서 우리가 못 깨달은 게 어떻습니까? 주님 혼자 오셔서 치유도 이루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분이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가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를 불러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돼서 주님이 머리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발이 돼서 역사하는 거지요.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셔도 순종 안 해요. 헌신 안 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부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열망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걸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기업인 신부는 신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하고 주권을 드린 그 신부를 바라보고 주님은 마음이 빼앗겼고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표현이 1절에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자루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 동산은 누구 거지요? 원래 우리 거였는데 이제 주님께 드린 동산이지요. 자, 신부는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그 주권 아래 리더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이제 삶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해라는 소유격을 아홉 번이나 써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한 일곱 번인가 여섯 번만 나와요. 근데 영어식에는요,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영어식에는 아홉 번의 소유격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동산, 그게 나의 동산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모략, 나의 향,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젖,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홉 번이나 나이라는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거는 신부가 아가서 4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주님이 내 동산에 들어오시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취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장하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4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셔서 그래, 내 동산 삼아, 이렇게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안 드리면 그분은 다스리지 못해요. 그분은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막 쳐들어와요. 막 생각을 집어넣고 막 강압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취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안 하면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이제 취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모든 걸 청산하고 너 저 아프리카나 저 아랍으로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겁내는 사람은 절대 주님 그걸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 사람. 왜? 주님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랑을 알고 주님의 기업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된 사람만을 하나님 불러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권 드린 것만 그분을 취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장 6절에 신부가 그렇게 요청했더니 주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신부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신부의 마음을. 그래서 그 신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자기 비전이 있지만 자기 비전을 내리고 이제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이 자신의 기업으로 신부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신부의 마음 안에 지금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모략과 향자루를 거두고 이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뭐로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모략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략을 내가 가졌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십자가를 졌다. 이런 의미예요. 예,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잖아요. 모략, 지금 계속 모략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략을 가진 것은 나의 모략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략이에요. 우리가 모략을 가졌던 거, 그게 뭐지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나의 모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노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그 나의 모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향자루를 거두고 오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 가운데 오직 이렇게 봉한 삶으로 우물로 오직 주님께만 드린 이런 삶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부터 이렇게 넘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오는 은혜가 넘치니까 이 은혜가 이제 서서히 바람에 의해서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은혜를 입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했습니다. 자 여기 꿀송이와 꿀을 먹는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귀한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성숙한 교회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의 열매 안에 지금 그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그 잔치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은혜의 나눔의 삶의 향기가 넘쳐나는 이런 삶은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성숙한 교회이죠. 그것을 주님은 나의 꿀송이 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오셔서 이렇게 드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교회에 풀어주신 것을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걸 즐거워하고요. 꿀은 그 신부의 삶을 잔치하는 즐거운 양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여기는 내 포도주는 뭐지요? 포도주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어떤 이미지였는데 지금 신부의 중심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주님은 축하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축하주이며 젖은 강건케 하는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의 사랑을 축하하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렇게 5장 1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교회가 성숙한 자들의 열매를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이 성숙한 사람 말고 같이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기쁘잖아요.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른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냄새를 맡고 어떻습니까? 함께 따라와야지요. 함께 즐기는 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나의 신부처럼 이 나의 즐거움을 알고 따라오는데 구경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 즐거움에 동참해. 이런 초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가 주어진 고난에 고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가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달려갔어요. 예전에는 그 안락만 누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신부는 주님이 잔치를 벌이고 교회를 먹이시는 그 산제사와도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타인들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또 양육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신부가 그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 바람에 앞서가는 바람에 그 향기도 있고 그 비록 고난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만 주님께 주권 드리고 따라갔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향기,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동참하라고 초청하고 있고 그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자기 속에 있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합니다. 1절의 요약.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주님은 몰약을 거두고 꿀송이를 먹고 마시며 신부를 다른 이들이 동참하여 즐길 수 있는 잔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동산에 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부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신의 동산에 온다. 이 자신의 동산은 누구의 동산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이 자신의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몰약과 향자를 거두십니다. 즉 주님은 성령이 신부 안에서 하신 역사의 열매를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오직 십자가만 진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도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셔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이끄시잖아요.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안락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 통하여 성령의 역사들,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즉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취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쥐의 꿀송이와 꿀을 드십니다. 즉 신부의 성숙한 열매를 기뻐서 나누는 거죠. 사람들에게. 결국은 신부가 이렇게 세워졌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잔치라고 표현하지. 즉 성숙한 신부를 축하하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포도주와 젖을 마십니다. 주님은 친구들을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성숙한 자의 열매를 보며 기뻐하고 즐기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구자로 이 자리로 달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참례로 신부를 초청하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해요. 또 앞에 고난의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지금 봅시다. 자,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기에 2절의 의미가 좀 이렇게 난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르게도 표현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밤에 자면서도요, 밤에 자면서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부의 마음은 잔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는 깨어있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자세잖아요. 예. 잠자고 있지만, 잠자면 어떻습니까? 기억도 안 나잖아요. 우리 잠은. 근데 이 선잠 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잠을 자지만, 세상 것에는 잠을 자지만 주님께는 어떻다고요? 깨어있는 상태. 아주 은혜스러운 자리죠. 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겪은 모습으로 지금 신부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렇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고난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계속 품고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습니까? 나 이 일을 이루고 싶어. 난 너에게도 이 일을 이루고 싶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받은 그 열매를 모든 사람이 누리고를 원해. 그걸 지금 제시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안녕이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 더 열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열망하잖아요. 보세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했는데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 근데 이 주님의 뜻이 펼쳐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마귀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어. 그게 너무나 갈망되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안 놀러 가고 쉬는 것도 안 쉬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게 고민하잖아요. 그걸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또 뭐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나긴 밤을 지새우다 보니까 밤이슬이 머리털에 가득한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다가와서 고난의 주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신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왜 십자가를 졌는지, 또 십자가를 지고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땅을 사랑하시며 애통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친밀함을 통하여 더 알게 되죠. 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죠. 자,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안에 새로운 깊이를 경험하도록 이제 초청하시는데요. 5장 1절에 주권으로 이제 신부의 마음 전체를 주님이 취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4장 16절에 북풍아 남풍아 상관없다 나의 향기를 날리게 해라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으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 너 그거 원하지? 그럼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인도하마. 그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앞에 주권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란 열매를 맺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길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게 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오세요.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주님 오세요. 내 주님께 마음 드려요 하는데 이 속은 아직도 마음 안 드려. 말로만 드리지. 그러면 주님도 아시죠? 주님 안 오세요. 이 중심을 원하시잖아요. 자, 북풍이 불어올 때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안식하게 됩니다. 자, 북풍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와도 이 신부는 개의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풍랑을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에 같이 갈 때 풍랑이 일는데 제자들은 난리였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건 뭘 의미해요? 주님은 전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제자들 깨우잖아요.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죠. 자, 이미 주님은 믿음의 안식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순종의 삶은 신부는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예민한 심령으로 이제 깨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을 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막 불안하고 뭐 몸이 조금만 좀 불편하면 불안하고 심지어 요양원 안방까지 들여다보이고 이런 삶은 진짜 불안한 거지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깨어내야 합니다. 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신부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신부에게 주 사랑으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네 가지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이름 불러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누이라 불렀고요. 나의 사랑이라 불렀고, 비둘기라 불렀고, 완전한 자야라 불렀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네 가지 이름을 불렀는데, 이 네 가지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의 누이, 저거 우리 배웠지요? 신부와 같은 예수님이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그게 의미가 그래요. 예수님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고 고난도 같이 동참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체위를 알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나의 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향한 주님의 인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동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동기는 두려움이나 심판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다가오는 동기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 근심, 걱정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의무로 순종하지 않아요. 또 벌받을까봐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배워가요. 자, 그러면서 이 신부는요, 사랑 아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 모든 역경을 참아내요. 그래서 이 순종은 가장 일관된 순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쪽방이라도 상관없어요. 다락방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 사랑이 그 모든 걸 다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식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라 그랬습니다. 이 비둘기는 뭐예요? 일편단심, 충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둘기는 사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없대요. 하나만 본대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뒤에 맹수가 오는 것도 못 보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에요. 좀 취약점이 많지만 어떻든 간에 예, 하나만 뚫어지게 보는 거죠. 비둘기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어떤 성품을 얘기해요. 비둘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양눈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고정해 있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신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신부의 순종은 지금 성숙으로 자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후에 예수님은 모든 타협을 거부하는 신부를 완전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 5장 2절과 6장 9절에 나오는 어떤 갈림길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 신부는 절대 흔들림 없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는 거죠. 그때 완전한 자라고 주님은 칭찬을 해요. 그때 가서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100%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응답하는 이 신부를 봐요. 그게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권을 드리고 이제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노크를 하니까 응답해서도 노크하니까 이제 반응을 하지요. 자, 그래서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저게 도대체 뭘까? 우리 그랬지요? 예전에는. 자, 그러면 여기 의미하는 말을 봅시다. 자,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신부는 순종함에 일어납니다. 자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의 의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덮여 있는 예수님의 의의를 봐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요. 십자가 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자, 구약에서 언약궤 안에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1년 딱 되면. 뿌리고 나와서 문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년짜리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자, 언약궤 아래 율법이 있습니다. 1년 되면 이 율법이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율법이 펼쳐지면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 펼쳐지지 않으라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그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받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예받습니다. 구약엔 그랬어요. 구약의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성막에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하늘 성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게 부활이 하는 의미예요.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볼 때 뭘 본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패스해요.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하더라도 좋다고요? 의롭게 보신다고요. 그게 옷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옷을 내가 벗었다는 게 뭐예요? 이 더러운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부는 자신의 옷을 다시 입고 싶어 하지 않아요.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신부는 선포합니다. 어찌 다시 내가 옛날 나의 옷을 입겠느냐?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아,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아, 그러면 목욕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발을 씻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그 방해되는 것을 내가 다 털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정결화되는 것,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정화를 뜻합니다. 신부는 타협으로 다시 발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것을,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번역상 영어 NIV에는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마치 신부가 침대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 자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깨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싫어요 싫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 번역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의의 옷을 입었고 옛날 더러운 옷을 내가 벗었기 때문에 또 발도 씻었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리라. 어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신부가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랴? 갈등이 오지만 옛날로 왜 돌아가냐? 주님만 따라가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왔잖아요. 문빗장에 와서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붙잡고 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보셨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손은 신부의 마음의 걸쇠와 문빗장에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은 열리잖아요. 우리가 강박하면요. 하나님께 마음이 닫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부가 마음이 열리죠. 예,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북풍아 남풍아 상관없다. 나는 고난도 상관없다. 나는 이 향기를 이 주님의 뜻을 내가 펼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부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요. 신부는 겟세마네의 예수님께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갈망이 막 되어지고 있죠. 그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와 비슷한 초대가 있었어요. 안락의 지대에 거 있지 말고 산과 들로 나가자. 싫어요, 싫어요. 주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표현했던 데가 있어요. 그때는 올바르게 반응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올바르게 지금 반응해요. 그래서 4절, 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 여기 걸쇠를 말해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의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듣는구나. 자, 예수님이 걸쇠에 손을 들이미는 것은 신부의 마음에 문을 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부의 마음의 문빗장은 결단에 영향을 주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생각들과 감정들이 정돈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략의 집, 그 다음에 손과 손가락 사이에 흐르며 신부의 마음의 문빗장에 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다가오는 두 가지 시험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어떤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막 모략의 집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은혜가 지금 흐른다 이런 뜻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과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말하는데요. 모략의 집은 존재하지는 않지요. 모략의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략이 손가락 사이에 흐른다는 것은 신부가 모략의 산으로 가려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모략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략은 집이 안 나오는가 봐요. 모략은 이렇게 향기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행위.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믿음의 결단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은혜를 막 부어요. 은혜를 부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신부가 마음을 열고 그 결단하고 막 달려나가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단이 있잖아요. 연단이 주어져야 내가 인내가 생기고 힘이 나잖아요. 이거 과정으로 가는데 아직도 두 가지가 코스가 남았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그 중에 한 시험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자, 지금 잠결에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밑장을 이렇게 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저 자면서 아,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으랴?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게 하랴? 하면서 꿈지락거리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벌써 주님은 사라졌어.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니, 뭐 지체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났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떠나신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신부는요, 순종으로 응답했어요. 일어나서 지금 응답했어요. 깨워서 가겠노라고 응답했는데 이제 두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는요. 신부는 예수님은 신부에게 자신의 임재를 거둬요.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벌써 나왔는데 두 번 한 번 눌렸는데 두 번 눌리게 되게 됐네요. 자, 두 번째는요.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이렇게 어떤 어떨까 좀 섭섭한 일을 경험하게 해요. 두 번째 일은 이걸 우리 지나가야 돼요. 자, 뒤에 일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첫 번째만 하는데, 자, 예수님은 신부에게 자신의 임재를 거둬 가신다고요. 자, 이런 얘기죠.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와 관계를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눈앞에 있어야 돼.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해 못 견뎌요. 막 어릴 때. 그래서 엄마 어디 갈까봐 어디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웃집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엄마를 좀 놔두지. 그 주변 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냥 엄마 치마 보고 꼭 붙들고 따라다녀요. 졸졸 따라다녀요. 엄마가 귀찮아하잖아요. 근데 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엄마를 알아가는, 엄마와 떨어져도 엄마는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신경 쓰는구나. 이게 비춰지면 엄마를 낳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엄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엄마를 같이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이가 옆에 있어요. 그럼 이 둘이 얘기를 해요. 어른끼리.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면 이 엄마랑 이 아이 관계가 어떤가를 지금 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 아이가요, 놀다가 자꾸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움직이면 삐끗해가지고 하고, 이런 애는요, 지금 엄마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엄마를 신뢰하지 못해. 근데 엄마가 그 공간에 있고 이러면요, 그냥 아이가 신경 안 쓰고 장난감 가지고 잘 놀아. 그 얘기는 뭐예요? 전혀 엄마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막 살아나. 그 임재가 없으면요, 불안해서 막 못 견디. 이런 신앙을 말해, 지금. 그래서 임재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은혜를 안 부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게 딱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감정적으로 안 느껴도 딱 붙들고 살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니까. 근데 그냥 좀 기도해도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임재를 계속 사모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임재를 끊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말씀한 그대로 나가는 거야. 이 말씀대로는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임재를 거둬요.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주님은 아가서에서 두 번에 걸쳐 신부에게 모습을 감추는데요. 첫 번째 감춘 걸 우리 배웠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오. 나는 집에서 놀랍니다.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재가 거둬진 거예요. 그래서 막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시로, 뭐 산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로 돌아가서 막 찾아보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결과 우리 3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은 신부가 100%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야 할 때 임재를 거둬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걸 이렇게 말씀대로 신뢰하는지 그걸 보려고요. 그래서 이 겨절은 신부가 불순종의 결과로 받았던 그 내용과 달라요. 그 3장에서 나왔던 임재 거두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신부를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사랑으로 병이 난 신부가 주를 갈급하여서 사모하며 마음을 여는 순종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게 나왔지. 신부는 가장 큰 소원은, 신부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중에 가장 강력한 즐거움이었지요. 네, 주님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아가서 4장 16절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임재를 거둬가시는 시험을 주시는데 이것은 죄로 인함도 아니요 마귀의 공격도 아니고 때때로는 주님을 향한 더 갈급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감추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또는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구하게 하려고요. 또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그 속에서 안식하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임재를 거둡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본문에서 신부는 더욱 열심히 주를 찾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침묵의 계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주를 향한 사랑을 자라기 위해서 이제 받는 훈련입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시험의 계절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은 한결같이 해야 되고요.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깃발은 사랑이라고 계속 우리는 고백하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은요, 그냥 여기서 그냥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면 터널은 열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때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찾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영혼의 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옛날처럼 그 하나님 찾고 묵상하고 옛날처럼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떻다고요? 이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임재로 우리에게 기쁘게 해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은요, 그 임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 정말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그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임재가 없더라도요, 하나님 말씀한 것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단계가 넘어가요. 요 훈련을 하는 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 인나는 임재도 없어요. 그럼 임재를 지금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 임재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임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임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믿고 그냥 삶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